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우리의 메시아였다 하고 근거를 하나 다 대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첫째로 회개하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Regeneration.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생. 이 중생은 헬라어로 펠린게네시아스. 이것을 분석하면 팔린, 다시, 게네시아스, 출생, 다시 출생하다, 재출생하다, 새로운 출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의 출생을 가져야 된다. 육신적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제1출생입니다. 그것은 육의 출생이고 육입니다. 그 사람의 육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들은, 타락한 자손들은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신적인 출생,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생,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우리는 태어나되 제2의 출생을 해야 된다. 그 제2의 출생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지어둬 주셔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세상 사람들과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 죄악되고 거짓된 삶을 거부하고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친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근심하고 걱정을 한다. 어떤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합니다. 또 우리가 자꾸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음으로써 성령님의 생각으로 감동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너무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너무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일에 너무 바쁘고 사람들과 막 다투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이 근심하는 때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싶고 너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고 싶은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도 멀어지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자꾸 죄악을 저지르느냐. 이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때 전도에 정말 열중일 때는 막 전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막 하루 종일 한 집이라도 더 많이 돌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루에 200가정, 250가정을 돌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밤새도록 해야 돼요. 밤새도록. 왜냐하면 그 봉투 하나에 보통 세 개, 네 개 양면으로 복사해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또 봉투에 붙이고 봉투에 또 나벨 붙이고 뭐 이런 옛날엔 거기다 또 CD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이걸 뭐 때문에 해야 되지 하는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바로 중단하고 파나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성경을 3시간, 4시간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다시 기쁨이 있고 어떤 전도에 대한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성령님은 전도도 좋고 뭐 하나님 일도 좋은데 네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나와 교제하자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근심할 때 자기를 알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괴롭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억지로 읽으면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채널, 우리와 교제하는 성령의 채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 고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17살에 주인의 돌을 훔쳤고 18살에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그 아내를 죽여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어가지고 체포되어져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환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속에 그 천사가 큰 빛을 비추면서 그 고요치 요시다로에게 커다란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하고 꿈이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또 똑같은 꿈이 큰 성경을 가져와서 이 성경을 네가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였던 그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너무 깊어가지고 같은 악한 죄를 저질렀던 죄수들을 모아놓고 이리 와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감옥의 죄인들이 점점점 다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성경은 공동재산이 되었고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 특사로 이 사람이 추록했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이 놀라운 소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영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세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순절파에서는 어떤 특별한 막 능력, 불같은 능력, 불로써 막 특별히 뜨거운 경험을 한 게 성령의 세례다. 그러한 뜨거운 경험이 없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주님 제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세주로 진실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의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처음에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구원은 빼앗기지 않죠.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환난 역경, 뭐 어려움, 잠시 신앙이 퇴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떠나는가?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언가? 정말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겁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물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의 의미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 있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로서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공식적인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 성령의 세례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인치심의 세례는 그래서 이제 이 논리로부터 나오는 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구원파는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잖아. 근데 뭐 더 이상 회개를 왜 하는 거야? 네가 회개한다는 건 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야. 한번 구원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때때로 죄를 지어도 그것도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주님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했듯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자신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죄악되고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그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지 안 받은지는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충성을 다할 때 특별히 임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날마다 받아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채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 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로서 뜨겁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분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분이 주일학교로부터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한 번은 뜨겁게 엎드려서 성령을 달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 임해가지고 너무 막 뜨거웠다고 합니다. 몸이 막 불뜨기같이 뜨거우니까 오 하나님 성령을 그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성령이 뜨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땀 흘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 임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비로소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물론 그분도 구원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은 막 사모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인터랙션 서로 교류하게 되면 막 폭발적인 능력과 효능이 나타나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와 같은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자꾸 도전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생활 속에서 너무 바쁜 그 삶의 그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성경을 자꾸 안 읽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고 기도를 자꾸 안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점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노르웨이에 있는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노인분들 뭐 70대 80대 먹은 분들 한 3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참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만 들어가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한 20분 말씀 전하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희가 보기에는 키도 작고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주여 하면은 또 목소리도 크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그 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그 효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것은 매일 기도로 달려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요. 어느 때는 막 파워로 권능으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물러가기도 병이 고쳐지기도 하는 그 같은 분명한 효과가 거기에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 사람이 게을르고 나태해지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소리만 팍 빗대만 올라가고 아무런 사람들의 감동이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은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를 맛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그 놀라운 효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장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과 파워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